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찐윤 대 찐명.
이거 뭐 양당 얘기입니까?
네. 양당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같은 날에 원내대표를 선출하거든요. 네. 5월 3일에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찐윤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찐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부터 먼저 짚어보면은 원내대표 후보군이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이철규 의원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광폭 행보를 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공식적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진 않은 상태예요.
음흠.
그제랑 어제 영입 인재들하고 아침 식사를 했고요. 또 오늘은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하고 만날 예정입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대표적으로 친윤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재 영입위원장 공관위원 맡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맥은 좀 좋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주목이 되는 거고요. 특히 지금 총선 참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가지고는 당에서 왈가왈부가 많지만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도 강한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친윤계 인사가 나오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 제기들이 좀 당내에서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비서실장도 정진석 의원이 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친윤 색채가 강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좀 공개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낙선자 중심으로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낙선자인데
네.
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답하면서도 이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당이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과거 기조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영남권 당선자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반면에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당 대표가 친윤이 아니면 반윤이 돼야 되느냐.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맞섰고요.
네.
또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윤이 죄는 아니고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죄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나이연대라는 말도 또 나오고 있어요.
나이연대.
나경원 당선인과 이철규 의원의 연대론인데 나경원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이렇게 좀 구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여의도에서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좀 분위기를 물어봤는데 일단 이게 좀 특이한 거는 비판적인 여론도 많고 동시에 그렇게 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들도 또 많아요. 일단 비판들은 뭐냐면은 이제 당선인들 쪽 물어봤는데 이제 모 당선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자신은 이게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그냥 참고 있다, 가만히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철규 의원에 대한 거부감 강할 거다. 특히 총선 과정의 용산 책임론 때문에 그렇다. 뭐 국민의힘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표현을 썼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린 거 아니냐 당이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결국 이제 이철규 의원,
네.
찐윤 의원이 원내대표 하는 것에 대한 좀 부정적인 여론이 국민의힘 안에 파다한 거군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는 거는 이 조합이라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지금 지역 배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투톱을 보면 지역을 배분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나경원 당선인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치면은
네.
그럼 수도권은 하나 이제 된 거잖아요.
수도권 대표.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는 나머지 지역으로 줘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TK를 보면은 원내대표가 이미 연속으로 두 번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윤재욱 원내대표, 예, 예. 그전에 주호영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했으니까 TK는 빼고 그러면은 이제 뭐 PK나 강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영남당 비판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남이 아닌 그 강원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는 당선인들이 또 영남권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강원도라고는 하지만 친윤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했던 얘기가 유일하게 그 영남권 말고 강원도만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고 특히 친윤계 의원 중에 뭐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있는데
네, 네.
많이 있어요. 강원도 쪽에.
아니 대통령의 고향이 거기다 한 뭐 그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 고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거기 이제 권성동 의원이랑
네.
같이 보내고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굳이 다시 또 친윤을 안 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네.
좀 비판적인 해석을 전해드리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용산 입장에서는 이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도 그렇고 어쨌든 기존에 있는 의석도 그렇고 100석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예.
여러 가지 거부권에 의한 재표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음흠. 그런 게 이제 친윤 원내대표가 아니게 되면 이탈을 해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내 결속이 더 중요해졌다 어찌 보면.
그렇죠. 더 급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가 나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연결해가지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 중에서 낙선 낙천자들을 불러가지고 만났거든요.
맞습니다.
연결된 흐름으로 좀 보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제 이탈표가 생기는 걸 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후보군들이 생각보다 좀 조용한데 일단 이철규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그런데 모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여당 입장에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막기가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친윤 의원이 아닌 다른 원내대표가 했다가 못 막으면은 책임론이 엄청나게 나올 거다. 그러면 물러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서로 가고자 하는 상황이 지금 아니기도 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임기 시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 후보군들은 항상 기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네 번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기가 그렇죠. 1년씩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세 번 더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건 사실은 여당 분위기도 야당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얘기도 전해드리면 지금 박찬대 전 최고위원으로 거의 원내대표가 정리 추대되는 그런 수순으로 받고 있어요.
아니 뭐 국민의힘이야 지금 서로 원내대표 막 서로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게 이해가 되지만 민주당은 크게 이겼기 때문에 원내대표 후보군이 애초에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박창대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스르륵 단일화가 됩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 방송 때 이런 표현 전해드렸었거든요. 네. 지도부 중에서도 으뜸 친명이다. 박창대 최고위원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데 으뜸 친명이 나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머지 후보군들은 정리가 되는 그런 수순이고요.
네.
흐름을 쭉 짚어보면 일요일에 박창대 전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월요일에 서영교, 김성환 의원 불출마 선언하고 네. 화요일에 김민석 의원도 접고 어제 한병도 의원도 포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박주민 의원 정도 남아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아 박주민 의원 대 박찬대 의원
그 정도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가 않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게 추대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례적으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되는 좀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으뜸 친명이다 이런 표현도 전해드렸지만 지난 19일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본인 그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네네.
당사에서 하는데 그때 박찬대 최고위원을 불러가지고 방송을 해요.
아 생방송을?
네. 그래서 와서 같이 얘기하는데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했다. 모범적인 주인 잘못이는 우리 후보다. 주인은 이제 국민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이때 뭐 원내대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던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당내에서는 이거 이재명 대표가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됐고요. 뭐 불출만 후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미 박찬대 최고위원이 친명이란 마크를 가져간 상황에서 나서게 되면은 뭐 친명 대 뭐 친문 아니면 친명 대 비명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여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좀 부담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월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치러지는 양당 원내대표 선거의 분위기를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이제 나경원 의원의 이게 지금 급부상한 게 지금 여의도에서 많이 도는 얘기는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과 화해했다 뭐 이런 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오시니까 뭐
잠시 후에 제가 인터뷰에서
예, 궁금해서 저도 예.
아,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때 아 그때 그 뭐라고 했습니까? 반윤의 우두머리 소리를 들으면서 강제 하차당한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후로는 관계가 소원했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최근에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국민의힘 쪽 내부에서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뭐 이제 궁금한데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이철규라는 카드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양당 모두 그렇지만은 이제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지금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
예.
그건 박순봉 기자가 잘 설명을 했지만은 지금 108석 중에 몇 석만 넘어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 내에서도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게 한번 둑이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 없다. 뭐 이런 위기의식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제 다 친명 노선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좀 순탄치 않겠다 여야 관계가 사실 대통령도 어떤 소통 방식, 홍보 방식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 국정 기조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뭐 국정 방향은 옳다 이런 거를 여러 차례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 예.
어제 지금 대통령이 그 이제 낙선자들하고 모임을 했어요.
네.
낙천한 여당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예, 그러니까 우리 내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망하면은 사실 여러분도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취지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낙선자들이 얘기를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털어놨다라고
낙선자들도
합니다.
낙선자들도 한 6명 정도가 면전에서 발언했다면서요. 쓴소리도 예, 하고.
뭐 소통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냐? 당 지도부 구성이나 운영을 종전처럼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윤석열 대통령 많이 경청을 했지만은. 원팀으로 정권 만들었으니 남은 3년 또 잘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크게 변화를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조가 어쨌든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실이 크게 바뀌기가 어렵다라면은 여당도 거기에 조금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추는 거 아니냐, 좀 쉽게 얘기하면 끌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철규 원내대표 부상설 이런 것과 좀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나경원 의원이 물론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않았는데 당 안팎에서는 나 의원 정도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유력하게 도는 상황에서 인터뷰 제가 궁금한 거 다 질문하겠습니다.
요거 그리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병 특검 수용해서 국민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심의회의가 지금 영수회담 심의회의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데. 민주당 어제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금 어려운 난제들은 빼고 25만 원에 집중하자, 민생 문제에 집중하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상병 특검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또 어제 눈에 띄었던 게 야 사당이 다 모여가지고 방송 3법. 이거를 지금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공영방송의 이제 지배 구조를 조금 바꾸겠다 이런 건데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항상 한번 행사한 적이 있죠. 이것도 지금 올릴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요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입틀막 정권이라고 공영방송에 대해서 지배 구조를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방심이 징계를 과도하게 내려서 탄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언론중재법을 입법하려 했던 집단 민주당을 얘기하는데 대선에서 패배했고 방송 3법을 막아 세웠던 집단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안의 분위기는 일단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제로 해야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예. 그다음이 최상병 특검 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의제로 올리자고 요구할 것 같고 그다음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니고 방송 3법 쪽이 된다는 그런 분위기란 말씀인가요?
어제 분위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는 강하게 좀 난색을 표현하는 거는 이미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쪼 할 것이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영수회담 올리기가 성사되는 게까지 꽤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뭐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영수회담 관련해서 박 기자 네. 혹시 보충할 부분 있나요?
본회담 일정은 다음 주로 아무래도 좀 연기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민주당 쪽에 물어보니까 이번 주는 힘들다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 실무협의 자체가 좀 밀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차 실무협의를 하는데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또 재판이 잡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로 좀 미뤄질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의제도 좀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 오늘 또 월간 박지원 준비되어 있거든요. 민주당의 5선이 된 박지원 의원과 함께 더 짚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의정 갈등 평행선.
의정 갈등. 오늘이 여러모로 중요한 날이죠.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디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실행하는 시작일입니다.
이미 이제 사직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밝힌 거는 한 달 전입니다만 네. 진짜로 이제는 실행하겠다 한 날이에요.
그날이 오늘부터인 디데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하는 날이에요. 네. 일단 교수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짚어보면은요. 네. 일단 한 달 전에 미리 예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 선택에 따라서 사직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날짜가 오늘부터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휴진도 시작을 하는데 그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는 30일에 휴진을 하기로 이미 예고를 해놨거든요. 근데 서울대의대 교수들도 그날 같이 휴진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래는 매주 정기적으로 휴진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은 하루만 한다라 그래요.
하루만.
그래서, 네, 그래서 다음 날짜는 아직 안 정한 상태고요. 지금 사직 휴진 요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미 앞서서 울산대랑 충남대는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랑 카톨릭대 의대도 이제 의견을 모으는 상태입니다. 이제 점차 확산될 걸로 보이고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얼마나 사직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일단 비대위는 추산이 어렵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하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물론 이거는 또 집단 행동으로 보이지 않겠다 이런 의도도 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비대위 수뇌부는 5월 1일에 사직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사직하는 교수들 숫자를 추정은 해볼 수가 있는데 서울대 의대랑 서울대병원 교수가 총 한 1,400명이 좀 넘거든요.
네.
근데 지난달에 이 총회를 했었는데 그때 투표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900명이 응답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응답한 대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 450명 이상은 사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정부는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는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이고요. 공백도 별로 안 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의대 교수들이나 전공의들이 하는 얘기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라는 건데 정원 재축에도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4월 말까지 자율조정안 내라고 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2,000명을 짜서 대학에다가? 쫙 뿌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부 좀 조정 여지를 줬죠. 50%에서 100% 알아서 조정해가지고 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부 대학들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110명이고 90명 더 최대로 배분을 받았는데 50%, 45명만 추가하기로 해서 155명이 되고요. 또 영남대, 계명대는 반면에 정원 배정 해준 대로 100% 다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환자들은 좀 불안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에서는 뭐 2,000명을 1,000명으로 줄이냐 그런 거 말고 아예 다시 원점에서부터 이 명수에 대해 논의하자는 쪽인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보니까 안 풀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협의 과정에서도 의사단체들만 나서겠다라는 게 의사단체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 조정하는 건 의사단체들만 나서야 되는데 특위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견해차입니다.
아, 다른 직군들도 같이 논의하는 이 자리가 적절한 거냐 이 부분도 논쟁이고
그렇죠.
이런 와중에 교육부에서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명 플러스 알파 자율로 조정해라. 반은 이렇게 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다시 2,000명이다. 쇠기를 박는 공문을 보냈다는 게 보도가 되면서 그럼 이건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냐? 이제 의료계의 반발은 더 심해지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실제 낸 사람이 뭐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약간의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 정부에서 일단 복지부에서는 의대 교수들 사직해도 별 영향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아, 사직할 테면 해라.
뭐 그렇게 설마. 하는 건 아닌데 뭐 할 테면 해라가 네, 아니라 네, 네. 예, 이거 정부는 이제 복지부에서 나온 게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국 의대 교수는 임상 강사라고 불리는 전임위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만 1,502명인데 지금 복지부가 파악을 하기로는 800명 정도가 사직서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만 1,000명 중에서 800명 사직서를 냈고 전체 의대 교수의 7% 정도고 이 중에서 700명은 병원장한테 내고 대학 총장에게 낸 거는 사실은 이제 수리를 하는 거는 대학 총장이 하잖아요. 1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크게 지금 뭐 이제 이거를 뭐 하라라고 하는 건 아닌데 당분간은 큰 영향은 없다라고 이제 저 정부 쪽에서는 좀 보는 시각이 있는 게 이게 이제 TV조선이 좀 단독이라고 이제 내보낸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또 조선일보가 단독한 거를 어쨌든 2026년도부터는 다시 이제 숫자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입학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 자율로 50%까지 감축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논의해서 내후년도에 입시에 대해서는 정 이제 의사들이랑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보도가 예. 엇갈리는 거예요. 어제 나온 보도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다시피 2026학년도부터는 다시 2,000명이라는 공문을 대학에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를 보면 2026학년도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다. 그 얘기가 이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신뢰가 안 쌓여서 얘기가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정부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일종의 저는 이제 언론 플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한테 본인들이 좀 협상에 유리한 테이블에 오고 고지에 오르기에 이렇게 하나씩 흘려주는 건데 이게 더 혼선만 낳고 있고
그렇죠.
의료계에 불신만 낳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당사자들은 지금 들어본 적도 없는 건데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어 빨리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건가? 좀 뭐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 박민수 차관 교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뭐 이런 거가 이제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인가요? 그 의료개혁 특위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의대 정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을 의료와 관련돼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다 이제 불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이제 협회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에요. 그런데 네. 그 복지부 공무원 출신이고 이게 의료의 시장화를 좀 많이 의료 쪽에서는 우려를 해요. 여기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쪽의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의사들이 우려가 된다라면 의사들도 들어가가지고 뭔가 그거를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이고 걱정입니다. 짧게 세 번째 이슈 박 기자 정리해 주시죠.
연체율 5년 만에 최고.
은행 대출 연체율 얘기죠.
네, 돈 빌린 다음에 원리금 못 갚은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높을수록 안 좋은 건데요. 그 5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0.51%고요.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예요. 특히 비중을 보면은 중소법인하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취약한 차주들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건데 저축은행 연체율도 높고요. 또 카드론 잔액도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